16장이에요. 이제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일곱 대접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 재앙이 얼마나 미적거려졌는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곱 재앙, 그러니까 일곱 그 대접 재앙이 나온다고 이야기 됐던 때가 그 앞입니다. 근데 재앙이 임한다, 임한다 하면서 엉뚱한 얘기들을 쭉 계속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나고 나면 바로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9장에 있네요. 9장에 있어서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그 일곱 나팔 그 재앙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대접 재앙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대전 이야기가 뭐 찔끔찔끔 나올 듯 말 듯 하다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9장에 나와서 이제 16장까지 미뤄져 있었던 겁니다. 미뤄져 있다가 이제 16장에서 드디어 그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거죠. 이 대접재앙을 그 앞에 있었던 재앙과 비교해 보면 아주 특징적이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막 16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앞에 나왔던 다른 재앙과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일 큰 차이는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다른 재앙은 뭐 자꾸 미뤄지기도 하고 사이에 다른 얘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됐는데 이 대적 재앙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가만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인재앙이라는 것은 책에다가 인을 다 붙여놨거든요. 그걸 하나씩 떼내는 겁니다. 계시가 밝혀진다는 의미가 강하고요. 나팔은요. 부는 거잖아요. 이 주로 이제 경고성입니다. 나팔재앙은 쏟아져도 이것이 경고성을 띄고 있으면서 나팔이 하나씩 불려집니다만은, 여러분, 대접은 쏟아붓는 겁니다. 대접은 뭘 뜨다가 쏟아붓는 거요. 얼마나 쉬워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대접재앙은 머뭇거릴 틈 없이 대하게 쏟아붓고, 그걸로 끝. 그런 의미에서 이게 대접재앙입니다. 이쪽 말로 대접하니까 말이 잘 안 되고 대집이 이런 말이 좀 쉽죠?
아 대접이 이제 그렇던데요?
대접
대접이 좀 뭔 말인가
대접하면 뭔 말인지 모르고 대집이 하면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써놓는다 이렇게 네. 하니까 아 큰 접시라 봤던
친구 뭐. 대접이라고 그러야 안 돼요? 대접이? 잘 모르겠어요. 대접으로 읽어요? 아, 대접입니까? 큰 대자는 맞아요. 이해가 안 돼. 대집이 캐야 붙어가라는데. 그니까, 이게, 넓적한 그릇에 담아가가지고 갔다가요. 갖다 붓기가 얼마나 쉬우냐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잽싸게, 이제는 인정사정 봐줄 것 없이 끝내는 것이 대접재앙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해온 계시록의 이제 정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 대접 재앙 쏟아부으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집니다.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가 아닙니다. 16장을 읽으면서, 그러면 16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억했어야 할 문구,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6장에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말하지 않고 이 땅에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쏟아지느냐 보라라고 한다면 계시록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보아가면서 그런 거 좀 찾아봅시다. 자, 1절에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렇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이 재앙이요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앙들은 좀 미적미적거리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자꾸 해가면서 그렇게 미루어져 왔었는데 이제는요. 성전에서 큰 음성. 누구겠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겁니다. 이젠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전에 그 드라마 중에요. 사람은 전혀 등장하지 않냐고 음성만 나오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뭔지 혹 기억하세요? 북한 이야기인데요. 김일성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전혀 노출되지 않던 옛날에 그 북한 이야기를 드라마로 이렇게 꾸미면서 김일성이 하는 말은 절대로 사람이 등장 안 합니다. 그때 왜 저 김정일로 등장했다가 유명해진 배우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김일성이가 호통치고 하는 장면이 나오면요. 꼭 저 벽 너머에서 들려옵니다. 그 호통선이 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김정일이가 벽 속에서 김일성이가 벽 뒤에서 치는 거 그거요? 비할 바도 아니죠. 무서운 심판이 이제는 확실하게 시행이 된다라는 암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들으면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는 끝내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심판이 한꺼번에 들이 쏟아집니다. 성도들은 이런 장면에서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주는 제안이 아니거든요.
이런 재앙이 성도들을 괴롭히려는 재앙이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좀 조금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2절에 있네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듬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온 땅에 헌대, 뭐 두드러기인지 두드러기라고 해야 되는지 뭐 자관 질병이 번져 나가는데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에게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성경과는요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재앙이 임한다 그럴 때 성도들의 자세는요 두려울 이유 없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자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신원해 주신다. 갚아주시는구나 라는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재앙들이 유심히 한번 보세요. 어디를 닮아 있는가. 독한 헌대, 뭐 구약의 표현을 빌린다면 뭐라고 할까요? 악창? 그런 얘기가 될 테이고요. 그 다음에 3절이요.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전부 피처럼 변해버린 거다. 그죠? 그 뒤에 나오는 그 재앙들을 이렇게 보면 그 출애굽 때 애굽에 내렸던 재앙에 대한 그림이 늘 그려집니다. 여러분 애굽 전역에 재앙이 많이 내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지방에는요? 뭐 당연히 지향이 안 되겠죠. 몇 번은 같이 내립니다만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부터는요 지향이 안 내려요. 지향이 안 내린 것을 가리켜서 그 성경의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냥 지향이 안 내렸다 이래 말 안 하고요. 고센 지방에 있는 개가 혀도 놀리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참 재밌어요. 개의 특기가 뭔데요? 여름 더운 날 개의 특징이요. 혓바닥 쑥 내밀고 헥헥거리는 게 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 개가 혀도 놀리지 않았더라? 고센 지방은 이런 지향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물이 피와 같이 된 것이나, 독종이 돋아 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재앙이 그렇게 쏟아지면요, 사람들이 그런 재앙이 쏟아지면, 뭐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되었고, 엄청난 벌이 닥치는 걸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요?
뭐 성도들이야 별로 할 말 없어요. 아, 뭐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이제 갚아주시는구나 이러니까 성도들이 할 말은 뻔한데, 만약에 성도들 아니라면, 아, 그때라도 살려달라고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도 그렇지만 여기에도요, 살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완고하게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나서지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회개하는 자가 없더라는 것은 출애굽기나 여기나 닮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완고한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면서도요, 하나님이 아무 안 합니다. 에이, 설마?
진리나 비진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리를 지키기, 죽어가면서 지키는 사람도 죽어가도 거기에 목숨 걸잖아요. 그냥 죽이려면 죽여라고. 근데 그 반대로 꺼지는 그 악도 그런 기질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냐를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이빨 까박까박 갈면서도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미쳐야 되는데 그래. 왜 안 믿는지 몰라.
나는 처음보다 쉽고 힘든 게 쉽고 그런데 왜 그러지? 저는 그런 겁나기 싶은데.
그나마 그것도 복인 줄 아세요.
안 그러나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뭐.
예. 아니, 미쳐야 되는데 왜 안 믿는 거 말이야.
기면은 안 맞는 거 우리 입장에서 미쳐야 되는데 아니까 그 얘기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전혀 그게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쏟아지는 데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고하게 버티기는 해도.
선생님, 힘들면은 뭐 본능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저 이런 데다 해볼까? 섬기는 거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왜? 돈이 생기니까 그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게 남들은 뭔가를 붙잡지 싶어요.
뒤에 나오면서 이런 재앙의 날에 사람들이 그런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고 뭐라 하는지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인지도 느끼면서 감사할 일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절 보십시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천사가 심판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 옳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보면서 그걸요, 그 심판을 행하는 자의 입장에서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무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요즘 잘 안 쓰지만 시방도 가는 말이에요. 시방, 요즘 그런 말 써요?
지금,
옛날 표현이죠. 지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래야 될 표현을 시방도 가는 게 좀 낯선 표현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올드 뉴에 나오면 어떨까 뭐 그런 얘기 좀 생각도 듭니다.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의롭다고 찬양하는 천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실 때 애꿎은 바다를요? 아니면 강과 물을 심판을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뭐 이상하다. 강이 무슨 죄가 있고 바다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생물을 일단 그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식물이라든가 이런 게
간접적으로 재앙을 내는 거예요. 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을 6절 보세요.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물을 심판하는 게 근본 이유는 그게 아니고요. 너희가 성도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마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마신다는 것은 엄청난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그러니까 물을 심판하는 것이 성도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당한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는 의미가 이 심판의 의미다라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이 어떻게 말을 하고 그러나요? 그럼 이 제단이 어떤 곳이죠?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든 곳이 제단이죠.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단을 언급하는 것은 성도들의 그 억울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의미가 6절, 7절에 담겨져 있는 거죠. 8절 갑시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태양을 치는 게 하나요? 태양에 대한 징계는 태양에다가 대접을 갖다 쏟아버리면 태양이 푹 꺼져버리거나 불이 그냥 사라지거나 이래야 징계일 텐데 여기는 갖다 보니까 불이 더 세지네요. 여러분, 태양의 온도는 옛날보다 지금 좀 더 올라갔나요? 똑같아요?
내려오는 자체는 이게 대기권이 뭐 배출되는 게 차단돼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런가? 태양의 온도는 참
근데 빛 자체는 몇 배? 얼마 전에 오는 빛인데 이거 계산상으로 안 맞잖아요.
태양 빛은 아마 지구까지 오는데 제가 기억으로 8분 가까운 곳이에요. 8분 정도 걸릴 겁니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대강 그럴까요? 그렇게 먼 곳 아니에요. 한 8분 정도의 거리. 달에서 지구는요?
달에서 지구요?
1.2초.
아, 빛의 속도가?
아, 바로 옆에요. 1.2초니까. 태양에서 달까지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28만 킬로입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 아니다, 거꾸로 됐나? 저는 제 기억으로 1.2초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곱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지구하고 32만 킬로겠다. 32만 킬로고 빛이 30만 킬로로 가는데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약 한 8분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먼 데가 아닙니다. 뭐 몇 년씩 걸리는데 그게 아니면. 그건 잡음이니까 놔두고. 태양이 더 뜨거워지는 거는 사실은 이 심판이 목표가 태양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러죠. 여러분, 이것도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요 무슨 의미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로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심한 경우는 네로가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러네요. 믿는 성도들을 산채로 불로 태운 적이 많았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성도들을 불로 위협하고 고통을 가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갚으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런 거죠. 성도들을 불러 괴롭힌 것보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아는가 봐. 이 사람들은 갑자기 태양이 너무 뜨거워져서 불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자기들이 믿노라고 했던 그 신을 원망해야 되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돌아서지. 근데 안 돌아선대요. 일관성이 지금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이런 심판이 임하는 걸 보고, 아,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라는 걸 압니다. 그럼 회개하고 돌아서든지 해야 되지. 돌아서는 게 아니고요. 도로 하나님을 회방만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싶은데, 성경에 그 비슷한 예들이 도로 있습니다. 그, 저기, 어디죠? 베스멘서로 간 그 소 이야기 있죠.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 하나님 잡아왔다 이러다가 징계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일어난 재앙이 이 하나님의 괴 때문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재앙이다, 그거 확인 한번 해보자 이래가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해본 결과, 아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 때문에 내린 재앙이 맞다라는 거 확인하죠. 확인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신전에다가 이 괴를 갖다 놨는데 자기 신이요 목이 날아가고 팔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파급해지더라.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하나님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럼 확인해보자. 얘가 확인됐단 말이야. 됐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구약에도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나 회개하는 사건 많아요.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 신 그거 무능한 신 갖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겠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참 묘한 거는요, 그 법궤를 돌려주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자기는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여전히요 그 자기 신을 꼭 숨기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만약에 절에 다니던 사람을 우리가 교회로 이제 인도를 하잖아요. 해놓으면 이제 두려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숨기던 신이 보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라요. 그러니까 얘기들 확신만 있으면 이게 없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이 확신이 안 생기니까
자기 신들은 이 재앙을 막아줄 힘이 전혀 없다는 걸 압니다. 알고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면요,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방하고 하지 회개하지 않더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또 혹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 다른 신이 회방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고 더 센 신이다라는 걸 알길래 교회 나올 마음이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못 벗어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는 거고, 네? 그 머리로는 인하면서 그렇다는 거고, 좀 마음으로 이렇게
양다리 위에 걸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닌데, 아, 그 놀라운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그 좀 희한한 사람들이야. 여기 모인 사람들이 참 희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큰 복을 받고 있는 건지를 아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10절 보십시오.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전히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견딜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게 뭐겠어요? 쉬운 말로 풀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해대면서도 회개는 안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왜 갑자기 어두워지죠? 여기 어두워지며라는 표현하고 사람들이 아파서 가는가 하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는 이 짐승의 보좌나 그 나라가요 화려하고 밝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왜 교회 다니신지 모르겠는데요. 배를 떠나서 밖에 나가보면요. 구리아송 아세요? 참 우리 바보같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12시 넘어서 택시를 한번 탔는데요. 택시 기사가 조금 안 됐다 싶어서 그래 제가 한마디 거둔 게요. 밤중에 고생이 참 많으시지요. 그러니까 택시에서 웃으면 살 얘기가 밤중에 거리가 더 잘 됩니다. 아니, 밤중에 무슨 손님이 있어요? 아주 낮에보다 손님이 더 많습니다. 낮에 손님은요 귀찮아요. 조금 가다 내려보고 이러는데요. 밤에 손님은요 먼 길을 가요. 그리고 실제로 밤에 손님이 많대요. 아니, 사람들이 잠 안 자고 왜 그러세요? 자꾸 그러니까 기사가 날 보고 이상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상한 동네에 살고 있는 겁니다. 밤중에요? 신의 한복판 한번 나가보세요.
대낮이세요,
대낮, 맞습니다. 이게 불야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은
수영장이 가서
무슨 소리
내가
수영장
무너지면
그럼
바닷가에
왜
하필
수영장 간대요?
물 속에 무슨 물이니까 물 속에 무슨 말도 못하는 얘기
그래가지고 수영장 무너지면 이렇게 수영장이 무너지니까 그럼 바다에 가서
아 네, 가다가 그거 뭐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꽤는 많이 쓰고 있는데
빚자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제로요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저 쓰고 싶은 돈 마음대로 써요? 못 쓰죠? 왜 못 쓰죠? 전락하면 여러분들 찔리잖아요. 그리고요 또 그 뭐 헌금도 어디 뭐 적게 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돈 마음대로 쓰고 싶어도 잘 쓸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뿐만이에요. 놀러 갈락 하니까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이 가을에 단풍이 설서 들고 갈 텐데 마음대로 나갈 기회가 잘 없잖아요. 안 믿는 친구들 얘기지만 요즘 전화가 잘 안 옵니다만은 꼭 야 요번에 저 어느 산 갈 건데 안 갈래? 언제 가는데요? 맨날 길 새벽에 떠납니다. 근데 안 된지 뭐야 하는데 나한테 자꾸 전화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이유는요 내가 가면 제가 아주 편해요. 맘 놓고 술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산에 올라간 사람이 술병을 왜 차고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꼭대기 올라가서 한 잔 마시면요 그렇게 맛이 있답니다. 그런데 한 차가도요 내놈이 다 술꾼인데 누군가 한 사람은 못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갈래 이래서 나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야 하루쯤은 빠질 수도 있잖아. 그게 그 사람도 생각이에요. 아,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거요. 근데 저거는 하루쯤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전화를 해보는데 나는요 하루는 그냥 평생에 단 하루도 안 된다 이제 이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참 답답하겠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장로님 권사님들 다 태우고 저녁 먹으러 갔다 뭐 그 저녁 때문에 화근이 됐지만 갔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전화가 별로 왔어요. 한다는 소리가 야, 술 먹다 니 생각이 나서 전화 그런데 좀 나올 수 없냐? 야, 임마. 여기 좀 보고 그래라. 금요일 저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바쁜 때다. 그러고 임마, 목사 된 거 뻔히 알면서도 지금 한잔하러 나올래. 아니, 그냥 뭐 좀 보고 싶어서 전화한 기지 뭐. 여, 언놈 내려와 있다. 이렇게 해요. 졸업하고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제가 출세한 친구예요. 지방이 잘 안 내려와요. 서울에만 거주하는 출세한 친구고요. 혹시 친구들이 만나러 올라가 보면요. 야, 그 만나기 어려웠어. 우리 친구 걷지가 않더라. 그런 놈인데 내려와가지고 요 모이가 한잔하다 보니까 네 말이 나와서 보고 싶단다. 근데 술 얘기 계속하기 어려우니까 잠시 끊어라. 5분 뒤에 다시 전화 걸어라 그래라. 저희가 찾아놓고 다시 전화 받긴 받았습니다만 안 있는 놈들요 얼마나 잘 놀고 지멋대로 놀고 잘 사는지 모르는데 밤만 원한 게 아니고 낮에도 하는 짓들 보면요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사는 게 굉장히 참 훤한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 희황찬란했던 그 세상이 강탐하게 어두워진다고 말합니다. 아마 수영장 갈 틈이 별로 없을 텐데. 어두워지면서 그 다음에요. 아파서 혀를 깨무는 거죠. 아, 혀를 깨무면 안 아프나요? 그러니까 엉가지만 하나 해봅시다. 아파서 혀를 깨물어요. 혀를 깨물면 아파요.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무는 게.
아, 죽으려고 했던 거 본 거예요? 그 혀 깨문다고 참 죽고도 그렇진 않은데 벙어리 되면 몰라도 아마 그렇게 된 경우는 아니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다 틀어막아 버리니까 남은 거는 예, 지 이빨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못하게 하려고 입도 막아버리죠. 사실은 저 그러려면요 입 안에다가 뭐 쑤셔 넣어가지고 딱 그러니까 빨라버리죠. 그러면 이제 혀도 못 깨물게.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아프면, 혀 깨물어, 혀 한번 깨물어 봤어요? 아이, 먹다가 혀 깨물면 그 문제가 많다. 근데 실수로라도 혀 한번 깨물면요. 특별히 저 뻐둥이가 있는 사람은 가끔 우는 수가 생깁니다. 볼 안쪽을 물기도 하고 혀를 물기도 하는 수가 생기는데 뻐둥이 있는 경우는 조심해야 된대요. 되게 아픕니다. 되게 아픈데 아니 그렇지만 도대체 얼마나 아프면 혀를 깨물어요? 거의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역으로 말이죠. 그게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 전에 이 혀 가지고 뭐 했게요? 아니, 그 전에는 뭐 하나님 욕 보다가 그 희황 찬란한 세상에서 요 입 가지고요? 즐겼죠.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오만상 좋은 소리 다 하고 좋은 노래 다 부르던 그거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요 심판이라는 것이 요 어떻게 뒤집어가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영장 갈 틈 없을 거예요.
그가 요한이에요.
누구 얘기야?
요한이에요. 부핵 실험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멋지게 살던 인생 다 잃어버리고 캄캄해지고 희망도 없어지는 상태고요. 극심한 고통이 따라오니까 혀를 깨물고 그냥 막 견딜 수 없어 하면서도 한마디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해방하고 요건 합니다. 요 해방이 딴 거겠어요? 그냥 욕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회개는 안 하더라. 심판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12절 갑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강물이 마른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강물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수막하니까 뜻인가?
예? 아, 강물이 말라버리면 사막이 되고 사람이 못 살게 되고. 여기 뭐 다른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뒤편을 조금 더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추측을 해보세요.
근데 길이 예비된다는 말이 예비라는 뜻, 정비라는 뜻인데
예.
이게 왜 아까도 아까 주변을 보면서 광도 말하는데 길이 예비된다는 게 말이 맞나
안 맞나. 아, 말이 되는 건데 강물이 마른다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을 사실 사철하는 게 아니고요. 하다가 쉬어가면서 합니다. 네. 언제 쉴까요?
농사 수술을 할 때는 쉬진 않습니다. 그럼 무슨 절기 있으면 또 안 하고 안 그래요?
절기,
약속하고 뭐 이렇게
그 아주 낭만적인 전쟁이다. 절기 있으면 안 하고
이렇게 약속하고 언제까지 휴전하고
비 올 때
비 올 때 비 올 때 전쟁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쉬었다가 말 안 해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쉬어야 하는데 서로 강물이 관계가 있어요. 물이 범람해가지고 막 흘러갈 때는 이게 동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못하는 겁니다. 저 쳐야 되겠다고 딱 벼르고 있잖아요. 기다리자. 언제까지? 강물이 줄 때까지. 강물이 줄었죠? 건너갑니다. 이런 거는 더운 지방에서 이야기고 추운 지방에서는요. 강물이 얼면, 그렇죠. 강물이 얼면 침공하는 겁니다.
전쟁을 한다, 예비된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냐.
에이, 상식으로, 그, 좀. 아니, 여기 강물이 마르더란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전쟁이 시작됨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길 얘기가 나오죠. 왕들의 길이, 길이에, 왕들의 길이잖아요. 왜 왕들의 길이에요? 군사를 이끌고 가는 길이 준비가 되더라. 그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유브라데가 언급이 되는 것은요, 그 뒤에 나오는 그 아마겟돈 전쟁하고 이야기되고, 아, 저 앞에서 한번 이야기 드렸네요. 그, 문명의 중심축이 로마나 유럽 쪽으로 옮겨가고 난 다음에, 그,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요, 그쪽은 세계 역사에서 버려진 지대입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서지 않았던 지역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지역인데 그 지역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지대가 돼가지고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중동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저게 우리나라를 지목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이래 둘러싸여가지고 세계대전이라고 자꾸 상상을 해보는데 세계대전, 전 세계가 그 관련될 만한 근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북이 굉장히 정말 서로 죽이고 막 이럴 만큼 북도 핵을 막 터뜨리고 우리도 막 핵을 개발해서 막 핵과 핵으로 막 이러면 전 세계가 차라리 한반도를 포기하고 자기들 살려고 차라리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나 그런 얘기도 있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북한이
그 상황은 아니니까 이제 그런데 그냥
한번
아니 그러니까 이제 3차 세계 대전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나라에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쟁을 벌여질 만한 그런 상황은 상상이 조금 어렵고 문제는 중동에서 만약에 벌어진다면요. 이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하고 연관돼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됐는데 아, 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된 것이 적어도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난 이후 동안 상당한 오래이다. 천몇백 년 동안 사람들이 그런 관심이 없었단 얘기입니다.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시 관심이 주목되게 된 주원인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석유의 발굴입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하나 받고 답변을 하겠다고는 제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거 뒤에 나오니까 지금 그때 그 답변을 하죠. 석유라는 것이 그러면 그때 처음 발견된 건 아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옛날에 여기에 저기 뭡니까, 역청 덩어리, 그거 매그 원유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리저리 섰던 기록이 수천 년 전에도 나오는데, 그게 그러니까 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됐느냐. 지난번에 누가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1차 세계대전 때에 이제 이 석유가 연료로 그때부터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에 석유는요, 그 주 용도가 뭐였냐면, 그 방수, 그 다음에 약재, 의료용으로 썼고, 그 다음에 페인터용, 도료용으로 썼는데, 이걸 정제하면 휘발유가 나온다는 거는 알았답니다. 알았지만 그건 부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휘발유가 나오는 거는 연료로 쓸 생각은 안 하고 그거는 이제 부산물로 버려지는 거였고 주로 다른 용도로만 지금까지 써왔다가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게 연료로 가능하다는 걸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게 원유가 그 각광을 받고 원료로 사용된 게 1950년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많이 쓰게 된 게 겨우 한 50, 60년밖에 안 됩니다. 50, 60년 동안에 얼마나 번했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완전히 보급된 게 갑자기 이렇게 확 보급된 게 언제죠? 88 이후. 대충 그 어디쯤 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석유로 그렇게 많이 잡아먹은 게 88년 잡으면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저 너무 좋은 차 사지 마세요. 저 휘발유 다 떨어져 버리면.
근데 좋은 차라고 아주 소용이 안 나요. 중간차가 안 팔린데.
휘발유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제?
안 타지.
요즘 안 타지요?
그거 있고요.
기쁜다는데요?
그만큼 편했었는데 아직도 더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중동이나 뭡니까 이라크나 이게 밑바탕에는 전부 석유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유프라테스 강에 재앙이 떨어지면 강이 마르고 거기에서 왕들의 길, 쉽게 말하면 왕들이 군사를 이끌고 모여든다는 겁니다. 모여들어서 최후의 결전, 어마어마한 전쟁이 거기에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은 되어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이건 그냥 상징적인 얘기로 치부하고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천여 년 흐르고 난 후에 저 중동지역이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하니까 이구들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심에는 석유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석유의 양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창세기 얘기할 수 있는 할 얘기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십시다. 왕들이 이제 12절은 그러니까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하는 거는 전쟁을 준비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3절은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대인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구들 보면 제일 억울한 게 누구겠어요? 개구리. 진짜 왜 하필 왜 나를 건드리냐. 뭐 안 그러겠어요? 근데 굳이 개구리를 동원한 이유가 뭐겠어요? 재앙이요? 아마 그런 측면도 조금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필이면 개구리를 동원한 이유. 에 참네. 개구리 시끄럽잖아요. 여기 얘기를 가만히 보세요. 귀신의 영인데 이들이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예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뭐 가지고요? 요 입 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개구리가 동원된 게 다만 이들이 시끄럽다는 뜻입니다. 시끄러워서 하는 소리가요. 수많은 말로 사람들을 긁어 모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쓸데기 없는 말. 그런 거라는 얘기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영들이 나와가지고요. 하는 그 많은 수많은 말들이 그냥 깨구리 소리에 지나지 않는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을 모으더라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 현실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럼 오늘 우리 세상이 시끄러운 세상이에요? 조용한 세상이에요? 아니, 뭐가 시끄러운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 교회만 잘 다니고 평소에 설교 말씀만 열심히 잘 듣고 성경책만 읽고 계시면 조용한 세상에서 살고 계신 겁니다. 혹시 설교라도 좀 들어보려고 이 방송 저 방송 기울이시면 굉장히 시끄럽다 하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왜요? 목사님, 설교도 여기 나오는 거하고 저기 나오는 거하고 다르던데요. 당연히 다르죠. 이런 얘기 하면 좀 곤란하긴 곤란한데, 여러분 거기 설교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가하는 분들만 나오죠? 아니요?
듣는 사람이 들어보면 많이 말한 사람 잘한다고 할지라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는
미디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전가하는 분들이 이거 텔레비전에 저 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요.
예. 아니 그건 가만히 있어봐.
기분이니까.
아니 그건 가만히 있어봐. 기준이 뭔데?
돈 쓰면 나오는
아니야, 거긴 돈 내고도 나가.
돈 내고
돈 내고
나가.
그쪽 돈 내고 가는데도 있고.
그걸 돈이라 그러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 됩니다. 안
그러고. 참 괜찮은 분들이 있는데 왜 안 나올까? 제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참 괜찮은 분이, 아니, 당연히 나와야 될 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지? 하고 물었더니, 나보고 참 뒤로 순진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요? 돈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정말 설교 잘한다는 분, 이번 주 월화수 여기 효자교에 오신다 그러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거 왜 안 나오지? 이렇게 했더니요. 그 C3TV인가 어느 같은 잘 모르겠는데요. CT에서인가 예배 신랑을 갖다가 찍더랍니다. 찍었대요. 근데 안 나오더래요. 왜요? 찬조를 좀 해야 나올 텐데. 아, 그래서 그건 못한다 그랬더니 안 찍더래요. 그래서 기준이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느냐 보다가는 막 그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돈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걸 또 누가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잘 전하고 있느냐는 판단을 누가 해요? 듣는 사람들이요? 듣는 사람 관계 없이 나옵니다. 그냥 저 양반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 안 나왔으면 싶은데, 잠깐 얘기해 보세요. 저분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안 나와지는가? 막 그때 갑시다. 설교가 나오는 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중에 좀 뭐라고 할까요? 제대로 할 분들이 대체로 많겠지만은 그 중에 깨우리가 가끔 섞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 넘어가서, 자, 텔레비전 뉴스 요즘 잘 보고 계셔요? 뉴스 보면 은혜가 좀 되나 모르겠는데요. 신경질 나서 못 보겠다 해서 텔레비전 뉴스 안 본 지 전 오래됐습니다. 그나마 신문이 좀 나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신문 말고 다른 신문은 어떨란가 해서 그럼 신문 얼마나 두툼해요. 근데 이렇게 넘겨보면요. 시작되기 없는 거 왜 그렇게 많이 넣는지 뭐. 신문요? 인터넷은 어떻고요? 쓰레기 덤입니다. 쓰레기 덤이에요. 혹시 저 잘 쓰고 계시는 메일 갖고 계시면요. 여러분, 메일, 자주 여시면, 메일 들어가 뭐 해요? 청소하기 바쁘죠? 치우기 바쁘고요. 우리 목사님, 하루는 제가 봤더니만은, 그 휴지통, 보니까 뭐 잔뜩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나눠왔습니까? 제가 치웠거든요. 그럼 치우지, 왜 이렇게 많이 나눠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바빠서 치울 틈이 없다. 아니 다 불고 모시는 거 한마디 안 하면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그
하나씩 하나씩
아이고 매일 또 쓸데없는 거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없애면 쥐 정에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씩 지우려니까 시간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제가 인사 들었다니까. 가끔 그래도 우선 일이지만은 저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구리들이 그렇게 우울되는 세상이거든요. 아 이런 세상에 그럼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이렇게 식으면 어떻게 해요? 개구리 소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간할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서아서 나오는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문 방송요? 예, 인터넷요? 기독교 서적 중에서도요, 그거 분간해서 봐야 될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게 개구리 소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의 능력이 없으면 도대체가 시끄러워서 손들어야 할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 이놈의 개구리들이요, 천하의 임금들을 다 깨워서 전쟁을 예비하는 거죠. 아까 그 유브라데 이야기 중에 하나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죠. 그 이래가지고 군사들을 모으는 것이 학자들도 좀 갈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주장하고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지 실제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뒤에 가면 이제 이 전쟁하는 얘기도 조금 나옵니다. 근데 뒤에 가서 보면 그 군사 수가 너무 많아요.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대 유프라데스 강이 옛날에 비해서 강물이 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지만 이래 말씀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게 옳겠느냐. 아, 좀 줄어들었구나 이러는 게 그렇게 요즘 전쟁이요? 옛날에는 전쟁 그 강물 수위가 전쟁하고 관계 있지만 요즘 전쟁은요 그 강물하고 별 관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다라는 것은 그 시대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고 또 이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져가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요즘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경계가 허물어져가는 사회라고 보면 별로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민족 너무 따지는 거 있죠? 불리합니다. 그나마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민족 개념이 아주 강한데 이게 현 세상에서는 불리합니다. 언어요? 며칠 전에 얘기 들었는데 뭐라더라? 댕글리시? 콩글리시는 나도 아는데 댕글리시가 나와가지고 또 난리치고 있대요. 댕글리시가 뭐겠어요? 콩글리시는 그러니까 코리안하고 잉글리시하고 붙어가지고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닌 짬뽕을 된 언어지만 댕글리시는요 독일, 도이치하고 영어하고 독일에서도 이거 이제 심각하게 문제 삼는 거죠. 독일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게 짬뽕 시켜서 쓴다고 지금 독일에서 지금 난리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프랑스처럼 독일말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설치고 있는데 추세는 어쩔 수 없이 영어하고 자기 말하고 자꾸 경계가 허물어져서 지금 짬뽕이 돼가는 추세입니다. 우리말에도 이미 영어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상태이긴 하죠. 언어도 그렇죠. 민족도 그렇죠. 심지어 국가간도요. 국가간도? 심지어 자꾸 경계가 허물어져 갑니다. 이게 이제 좀 심해져 가면 우리 사회 생활도 한번 보세요. 요새는 남자 여자 사이의 경계도요. 이게 실실실 허물어져 가는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예요. 영국의 그 직장은 영국이고 집은 프랑스에서 한대요. 왜냐하면 영국이 너무 비싸니까 집값 하기 때문에 모든 게 너무 비싸니까 프랑스에서 영국을 출퇴근 하긴 한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세상이 옛날에 쓰면은 진짜.
뭐 그 정도야 막 그렇다 치더라도
나무 나라
가는 게 별 의미가 없을 때가 있지 뭐. 어차피 우리나라에 사는 미국인들요 생김새나 하는 거는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데 미국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경계가 자꾸 허물어져 가는 것이 그게 유브라백강이 마르드락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이런 그 경계선상들이 허물어져 가는 것이 그런 영향이 좀 있고 그 허물어져 가는 그게 또 이렇게 개구리 소리가 시끄러운 이 세상이 사실은 이런 저 뭡니까 악한 무리들이요 거짓 영들이 설치기에는 아주 좋은 세상이 뒤에 가고 있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왕들의 길 사탄의 길이 예비되어 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뜻이죠. 바로 이럴 때에 15절 보세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더라. 왜 느닷없이 여기서 이런 구절이 튀어 나오느냐는 얘기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때라도 그 세상 속에서요 자기 자신을 잘 지키겠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이 사실은 성도들이 기억할 말은 이 말입니다.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나 또 이 재앙이 성도들의 어떤 그 신원을 들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나 또 이런 재앙 가운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그 속에서 자기를 지켜 깨끗하게 보존하는 자가 정말 복된 자다 라는 이 구절들을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고 또 성도에게 계시록을 말하면서 이런 구절을 전해 보여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속 빼먹고요. 나중에 이 땅에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말 것이냐를 보라고 해가 자꾸 급주는 것은 계시록을 악용하는 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 아가씨 때만 해도
네?
진주 아가씨 같지만 계시록에 대한 얘기들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네. 어떤 경우는 막 전문 계시록 전문 목사님이 있을 만큼 네. 어찌 전했든지 간에 많이 계셨던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주변에서 네. 근데 요즘 들어서는 더 그런 부분은 더 없어졌어요.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요즘 계시록 설계 잘 안 하죠.
네, 경고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긴장하게 하고 막 이런 설교는 별로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 같이 가자. 그런 이게 어떤 흐름이 좀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계시록 자체도 쉽게 말하면요, 그렇게 예, 뭐 경고 중심이라기보다가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들을 어떻게 격려하여서 이렇게 세우느냐 쪽으로 계시록을 읽어가야 하는데 잘 안 하죠. 교회에서 지금 잘 안 하는 게 그것도 문제는 문제인데. 아니요, 교회에서 계시록 설교를 잘 안 하니까 엉뚱한 놈들이 엉뚱한 소리 들고 나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록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교를 잘 안 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을 한꺼번에 많이 불러 모으거나 각성시키는 데는 징계하거나 무서운 얘기가 효과적입니다. 그게요. 아이들 매들지 말라 하는데 매라는 것이 단기적인 면에서는 효과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유용하냐를 좀 따져야 하는데 부작용이나 무리수가 많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셨는데 그 안에 제자들을 징계하고 공갈치거나 협박하는 이유는 별로 없다는 사실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거냐 할 때에 맨날 좋다 또 복말 받으라 이런 얘기만 했어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고 희생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자꾸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가면 더딘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방법인데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신기하실 거다 해서 공갈 협박 비슷하게 만약에 설교를 중심으로 잡아 나가면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막 겁주고 위협하고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힘이 훨씬 들지만 그 방법을 택해서 아이들 키우는 것이 길게 봤을 때 바르다고 생각이 들고, 설교도요. 제가 그 레위기나 신명기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매를 든 것 같은 이야기를 신명기에도 있고 레위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는 걸 늘 보라는 겁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나 중간 저 뒤편에 가면요, 매를 들었던 것 같은 얘기들이 꼭 하나씩 계속 신겨져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대체로 제가 보기에 한 20대 1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양보 좀 해서 12대 1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키울 때 칭찬 11번 하고 야단 한번 치고, 야단 한번 치고 싶으면 최소한으로 칭찬 열몇 번은 하고 야단 쳐라. 그게 성경적이다.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번씩 야단을 치고 싶으면 적어도 성도들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야기 그만큼 하고 난 다음에 야단 한 번쯤 치는 그 설교가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밤낮 없이 회개 안 하나 이 지옥 갈 놈들 하고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할 겁니다만은, 길게 봤을 때 올바른 방법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은혜를 더 말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거 아니고 뒤 맞추느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커지죠.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쯤 합시다. 16절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러거든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영화 제목도 있고, 그 지구 최후의 전쟁이라고도 불려지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여기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전혀 관계 없을 듯 싶은데요. 이 그 단어의 핵심은 머깃도입니다. 머깃도라는 지명입니다. 그 머깃도라는 지명인데, 그 앞에 그 산이라는 뜻으로 앞에 해를 붙인 겁니다. 해 머깃도가 되는데, 이걸 그 말하자면 히브리식 발음으로 해 머깃도인데, 이걸 그 이 뭡니까 라틴어 쪽으로 옮긴다 보니까 그 발음이 아마겟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머깃도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지도책 같은 거 찾아보시면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머깃도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게 옛날에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여기에서 큰 전쟁이 많이 벌어졌어요. 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그 요시아 왕이죠. 그 애굽 군대가 북 이스라엘을 치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비껴서 저 올라가서 그때 어딘지 모르겠다,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데 그걸 못 가게 한다고 요시아 왕이 막는다고 막았던 지점이 요 머깃도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패해가지고 좀 죽게 되었는데, 군사적인 아주 요충지고 큰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로 모으더라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가서 또 뭐 의미를 크게 부여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지구 최후의 전쟁 뭐 해가지고 너무 떠드는 것은 조금 무리는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지형이 이스라엘 그 좀 북쪽에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지형인데, 여기서 무슨 세계 온 세계가 다 모여서 이루는 큰 전쟁을 치를 것인가? 그리고 군사들이 많이 몰려들면 지형이 좁아서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도 좀 뭐라고 할까요? 과장이 좀 심하게 돼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 생각할 때 여기는 큰 전쟁터입니다. 히브리 내에서의 큰 전쟁터고 요충지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서 발발될 가능성이 많은 곳, 그 정도 의미에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차용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7절에요. 일곱째가 그 대적을 공기 가운데 소듬해. 그 다음부터요, 그 끝까지 가면서 큰 자가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보세요. 몇 것이라. 큰 자락 한다고 해서 꼭 큰만 보지 말고요. 큰도 봐야죠. 다른 데 보다가 여기 크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크다는 말이 7번요? 8번이 정답일 겁니다. 네. 크다는 말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데 이유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피차에 총력전을 펴는 겁니다. 하나님도 심판도요? 하나님 편에서 뭐 총력전 갈 것도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마지막 심판이니까 다 갖다 못 보는 거고요. 대항하는 놈도요. 막 전력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피차간에 총력전을 퍼붓는다고 해서 이 큰 자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있는 대로 다 갖다 부어서 그 다음에 답은요? 끝!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노름 잘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노름 얘기를 그때가 한번 해볼게요. 뭘 갖고 하는 게 좋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예? 올인원 가는 말, 올인이죠. 올인인데, 포카 갖고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알아들으실란가 모르겠는데, 포카 잘 못 알아들으세요? 포카에 이게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를 알아야 얘기가 좀 되거든요. 폭한 나버리고요. 이쪽 말로 찡가먹기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해볼게요.
네. 많이 걸고.
찡가먹는다 하는 게 뭔 얘기냐면 파도책이 12장 이렇게 있는데요. 12장인데 저 왜 하는지 방법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두 장을 딱 폈는데 예를 들면 2번 나오고 11번 나오고 이래 됐을 경우에요. 내가 고단 한 장을 딱 뒤집어가지고, 요 차이에 들어가 있으면요. 여기 들어가 있는 판돈을 자기가 걷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확률로 치면 화투가 1번부터 12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어떻게 펴었더니 2번 나오고 12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 태우고 한 장 짓습니다. 집어가, 요 차이에 들어가면 태운 돈만큼 가져갑니다. 그런데요, 시작은 전부 100원씩 내라. 100원씩 보고기 한, 너네 명이 앉아가 100원 모아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그것도 안 쉽습니다. 그 사이에, 그 다음 넘기면 다 그 사이 들어갈 것 같지만, 그게 못 들어가는 게 몇 장이냐면, 4장이 못 들어가요. 1번, 2번 안 되고, 11, 12가 나오면 실패입니다. 그렇게 모이다가 보면요. 100원짜리 몇 장 모은 게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100원짜리 몇 장 모았는데 이게 모여가지고 몇만 원이 되는 거예요. 어느 선생님이요. 딱 폈는데 잘 됐다. 진짜 거는 겁니다. 뭐 몇만 원 모였으니까 몇만 원 딱 펴놓고요. 그 다음에 저 뭡니까? 한 장 받아갑니다. 당첨되면 요거 싹 끌어가는 거고 실패하면요. 그건 또 내놓고 또 한번 넘어갑니다. 딱 뒤집었는데 안 된 거예요.
내놓은 돈만큼 자기가 당첨 안 되면 그 돈만큼.
그 돈 또 묻어야, 묻어버려요. 예. 예, 묻어진 거죠. 그러니까, 100원짜리로 시작한 건데도 판이 커지면요. 이 돈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들고 가버리면, 자기는 방법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하다 보니까 한순번이 다 돌 동안 이 돈이 그냥 있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반 자기 차가 또 됐거든요. 딱 하더니만은, 뭐라는지 아니까, 지갑을 꺼내가지고, 지갑을 다 던져놓고, 한 장 빼가는 겁니다. 여기서 실패하면요, 그날 그 판은 끝나는 겁니다. 지갑까지 내놓고 해놨는데, 그 다음 또 하자 하면 이게 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갑까지 딱 내놓고 넘겼는데, 뭐 여쭤만 합시다. 거기서 실패, 그러면 그날 밤 놀이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큰 이야기를 왜 자꾸 나오느냐 하면 이걸로써 완전히 끝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름판에서 이런 상황을 한번 당해보면 이게 크다는 말이 왜 자꾸 반복이 되고 상황이 어떨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 그날 밤에 그 양반이 거기서 실패를 했어야 완전히 그냥 파토가 되는 건데 이 양반이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많이 넣어놓고 난 다음에 결국은 자기가 그걸 몽땅 가져갔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건 없어요.
그 기도는.
야, 그 기도는. 그러니까. 그래서 끝장이 안 나고, 그 다음부터 자, 또 새로 합시다가 또 100원짜리 못 와가지고 계속 또 돌았죠. 거기서 실패했으면, 막 니는 돈 다 떨어져서 빚지락하고 우리끼리 놀 때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어색해지고 문제도 많고 완전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큰 자가가 이렇게 많이 동원되는 것은 마지막 총력을 동원해서 이야기가 전부 끝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16절에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갖다 부었더니요.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누구 소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마디밖에 없네요. 길지도 않아다. 됐다. 무슨 뜻이요?
예?
다 되었다. 글쎄, 다란 말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라도 더 넣었으면 싶은데, 그 말도 없이 되었다. 이랬더니, 나중에 번역 꽂을 때는 한 자 더 주면 좋겠어. 됐다. 그 말이 그렇죠. 끝, 그 말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이야기죠. 이건 뭐 수식어도 필요 없고 완전히니 다니 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 딱 하십니다. 됐다. 그걸로 모든 심판 모든 일이 끝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심판을 끝내시고 나면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그때 물어볼까?
그때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안 하려고, 이거 안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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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미뤘는지 모르는데요. 그렇게 미루어던 거, 이제는 됐다, 끝난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바로 이날에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걸 저기, 그 뭐라고 할까요? 설명하면서 이래 왔어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다른 재앙이 어떻게 내렸는지를 저 앞부분을 읽어보고 읽어보고 하다가 16장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꺼번에 그냥 막 폭격이 달라들듯이 왕 날아들어가지고 갖다 퍼버리고 끝. 하나님께서는 다 됐다. 됐다. 이런 양이 이게 16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루고 계실 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미루고 미루고 그래 오셨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그 날에는요? 이제, 이쪽만 합시다. 민기자 끓이는 거 없습니다. 주춤주춤 하는 거 없습니다. 그대로 쫙 갖다 보고 끝내버리는 날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은요? 그 날은 두려워할 이유도 힘들어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라는 뜻이죠. 그 19절 보시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록하신 바 되어 그의 잠깐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이야기는 그 뒤에 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날이 온다. 우리에게는 바벨론 캐도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이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여러분, 미국이 하루아침에 홀라당 망해버릴 가능성. 별로 없어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미국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복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가 적합치 않습니다만, 만약에 미국이라는 사회가, 정말 소련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이러던 소련이 어느 날 갑자기 싹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면요. 너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큰성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지리라? 저렇게 성도들은 이 큰성 바벨론을요, 로마로 생각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저 강성한 나라, 또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던 저 로마가 하나님께서 일어서는 날, 순식간에 망해버릴 것이라는 이야기니까 이걸 보면서 성도들이 그 고난을 이겨냈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20절에요.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도 없어졌더라.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하거나 뭐 할 때 섬 얘기가 나오면, 우리 우리나라에서 땅끝, 땅끝 그러죠? 땅끝 해도 조금 남은 게 있잖아요. 땅끝까지 계단 조금 남았죠. 어디까지 가야 돼? 마라도까지. 마라도까지 날아갔더라. 이래야 확실하게 없어지는 건데, 이스라엘에서 뭔 얘기할 때 섬 얘기가 나오면 대강 그런 의미로 알아들으셔요. 섬, 어디갔노? 섬도 없어지고 하면, 우리나라가 없어지는데 마라도까지 없어졌더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21절.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우박이 무게가 한 달란트라네요. 한 달란트가 얼마죠? 제가 가진 여 성경 밑에 보니까 관주가 약 100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근이면 얼마예요?
한 근에 600g.
한 근에 600g. 600g 밖에 없어요. 무게가?
한 근.
예. 600g이면 100근이면?
6만 g이네. 60kg.
60kg. 더 많네요. 그러니까 근 기준이 다른 거 없느냐고.
근 기준이요?
60kg짜리 60kg짜리 우박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100근이 좀 더 많아요. 여기 100근이어야 되는데 100근이 400g 돼 있어요?
400g 이쪽 절개밖에 안 되거나
요게 정확한 수치는 약 한 34kg 정도 됩니다.
1번이 35kg,
3.7kg.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달란트의 원래 정확한 무게는 약 한 32kg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뭐 뭐랄까 마지기하고 건수하고 이게 종류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지방에 따라 조금 다른.
그러죠. 그런데 기억해 두세요. 여기 대강 한 32kg. 우박이 32kg짜리가 떨어지면요. 60kg도 무섭지만 30kg는요. 만만치 않죠. 큰 겁니다. 우박이 뭐 바로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저 높은 데서 그런 게.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영장 가있어 봐야 이런 우박 떨어지면 막 소용없다 하더라고 그러세요. 여기서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은 순식간에 이런 식으로 끝낼 날이 있다라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합시다.